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이 서아프리카 국가 말리에서 10년간의 평화 유지 활동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파투마타 카바 유엔 말리 다각적 통합 안정화 임무 대변인은 11일 이같이 전하면서 말리 수도 바마코 소재 말리 다각적 통합 안정화 임무를 건물의 유엔기가 이날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기 하강은 이날 이 활동의 공식 종료를 뜻한다고 카바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엘가심 외인 말리 주재 유엔 특사는 지난 8월 12,947명의 유엔 평화유지 인력 등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12개 캠프 등이 말리 군정에 이양될 것이며 1,786명의 민간인 직원들이 12월 31일까지 고용이 해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비 이전 등 절차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말리 군정은 그동안 말리 다각적 통합 안정화 임무의 철수를 줄곧 요구해왔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가 최근 무력 충돌을 벌여온 소수민족 반군연합 측과 회동했다고 미얀마 국영매체가 11일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국영 MRTV 방송은 이날 쪼민툰 미얀마 군정 대변인을 인용해 중국 정부의 주선으로 군적 측과 아라칸군, 티앙 민족 해방군, 미얀마 민족 민주주의 동맹군 연합대표가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회동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현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동이 핀란드에서 열렸다고 전했으며 조 대변인은 이날 말, 이달 말 관련 회의가 다시 한번 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군연합 측은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동은 중국과 접경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군연합과 10월부터 전투를 이어온 미얀마 군정이 반군 측의 대화를 제안하면서 이뤄졌습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얀마 북부 분쟁 당사자들이 평화회담을 열고 긍정적 결과를 얻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올해 세계 부자 1위는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CEO가 차지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10일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올해 세계 부자 1위부터 500위까지 순위에서 2,260억 달러의 자산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머스크 CEO는 앞서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세계 10대 부자 목록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위는 지난해 1위였던 국제 명품 기업 루이비통 모 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로노 회장이 차지했다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3위에는 미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4위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90억 2억 3천만 달러로 239위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고 백악관이 10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과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지원 등 긴급한 필요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워싱턴에 도착해 미 의회 상원에서도 연설도 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11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8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관례들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이들 미사일을 격추하는 과정에서 생긴 파편에 4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같은 날 18개의 이란제 드론도 격추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필리핀명 서필리핀해에서 두 나라 선박들이 이틀 연속 충돌했습니다. 중국 선박들은 지난 9일 남중국해 내 스카보로 암초에 이어 10일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서 필리핀 선박들의 물대포를 쏘아 쫓아냈다고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중국 측이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주둔한 필리핀 군인들에 대한 재보급 임무를 방해함으로써 필리핀의 합법적인 해상 작전과 필리핀 선박들의 공해상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선박들의 이 같은 잇단 행위는 공해상에서 필리핀의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영내 안정화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새 대북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면서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자금줄 차단 등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중국 시진핑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비판하며 중국의 유엔 인권 이사국 자격 정지 등 유엔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의회가 오는 14일 대정부 질의를 통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북러 간 무기 거래, 또 심각한 인권 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이 대체를 흐리고 오전까지는 대부분 지역에 적지 않은 양의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도 장전과 원산, 함남, 심포는 밤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사이입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겠습니다.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예보돼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안보수장이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심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과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국장이 9일 서울에서 3자 회의를 갖고 북한 위협 대응 방안과 미한일 3국 협력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3국 안보수장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이자 미한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것입니다. 백악관은 9일 회의 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안보수장들은 영내 위기에 대한 협의 공약과 탄도미사일 방어정보 공유,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 수익 창출을 위한 암호화폐 사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노력 등 광범위한 3국 이니셔티브의 진전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급망 조기경보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경제 안보 관련 3국 협력의 다음 단계와 3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영내 역량 강화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회의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등 영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간 새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First and foremost, we've implemented our new commitment to consult with one another in response to regional threats.
설리번 보좌관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협의하기로 한 새로운 약속을 이행하고 있으며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3국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자금 세탁부터 무모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면서 북한은 국제 및 영내 평화와 안보에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국 안보수장들은 영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과 러시아 간 심화되는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했으며 북한의 불안정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국제법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공약도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한일 양국의 변함없는 헌신에 대해 한일 안보수장들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한국과 일본이 양자관계 강화를 위해 수행한 용기 있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러한 노력 덕분에 미한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3국 협력 시대를 시작하고 제도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이날 회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안보실장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러북 군사협력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위반 차단을 위해 3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올해 신설된 한미일 사이버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북한의 해킹 및 IT 분야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획득 등을 더욱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의 원천이 되는 사이버 사기 행위 근절을 위해 3국이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장도 이번 회의의 성과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미한일 3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세 나라 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 중동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세 나라가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의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미국과 한국은 별도로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와 양자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경제 및 안보 분야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9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미한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마친 뒤 공동 설명서에서 설리번 보좌관과 조 실장은 경제적 번영을 강화하고 공급망 붕괴에 대한 보건력을 강화하며 양국 및 우방국들의 경쟁 우위 확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략기술 분야에서 이니셔티브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는 반도체 공급망 및 기술, 생명공학, 배터리 및 청정에너지 기술, 양자과학 및 기술, 디지털 연결성, 인공지능 등 6가지 주요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이번 첫 대화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공동연구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양국 관련 정부기관이 설립을 추진 중인 반도체 기술센터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 경제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해 최소 $1,000,000를 지원하고 의사, 과학자 교류 프로그램 및 바이오 의료 연구 협력 등 포괄적 협력에 합의했으며 의약품 공급망 강화 방안 협의를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1.5트랙을 내년 중 출범시킨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 배터리 및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국제 연구기관 간 연구개발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자 컴퓨터 연구 증진을 위한 산학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분야에서 양측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와 AI 글로벌 포럼 등에 협력하고 국제표준과 공동연구, 정책 간 상호 호환성 등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미한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처음으로 열린 이번 미한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에는 미국 측에서 국무부와 에너지부, 백악관 전염병 대비 및 대응정책실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과학기술정통부, 외교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과 조태용 실장은 이에 앞서 8일에는 양자회담을 갖고 미한 양국 간 안보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측은 미한 관계와 북한 문제, 영내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취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는 북한이 지속적인 안보리 결의 및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라는 데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에도 열린 입장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양측은 또 미한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자유민주주의 확대와 경제발전, 안보,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미한 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확장 억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흥기술, 경제 안보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한 안보수장 간 양자회담에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한 만찬에 참석해 국제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설리번 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관저로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협력은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규칙기반 질서가 공공연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합의 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동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과 아키바 국장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미한일 협력이 전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날 만찬에는 미국 측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일본 측에서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새 대북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면서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자금줄 차단 등을 위한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공동의 가치 중심의 외교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과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9일 서울에서 열린 세 나라 안보실장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새 대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 대북 이니셔티브의 골자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한 대응과 우주와 탄도미사일 시험 등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특히 새 대북 이니셔티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자금줄인 해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목줄을 죄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연구위원입니다.
실제 북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라는 차원에서 실제 타격을 좀 가할 수 있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사이버가 아니겠나.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많이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북한이 여기서 실제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얘기가 된 것이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앞서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사이버 절도로 탈취한 가상 자산 규모는 17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줄이 막히면 북한의 핵 개발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미한 두 나라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북핵 차석 대표가 수석 대표를 맡고 사이버 또는 가상자산 분야 유관 부처가 참석하는 실무 그룹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까지 포함하는 3국 공조가 본격화됐고 이후 세 나라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간 협의체와 외교 당국 간 실무그룹 등 크게 두 갈래로 공조 메커니즘을 신설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NSC 차원에선 앤 유버거 미국 NSC 사이버 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인성환 한국 국가안보실 2차장, 이치가와 게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10월 말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하고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7일엔 도쿄에서 정박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이준일 한국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이시즈키 히데오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가 수석대표를 맡은 북한 사이버위협대응 미한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이 출범했습니다. 3국 공조는 3국 NSC가 큰 틀의 지침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하면 실무그룹에서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새 대북 이니셔티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사후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들어있습니다. 미한일은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연간의 3자훈련 계획 수립 등 안보 협력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라 대응 수위도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미한일이 부문별로 1년짜리 합동훈련을 전개했지만 이번에 단연간 훈련 계획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은 3국 안보 공조 강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복원된 지 채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 일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 가변적인 상황 속에서 한미일이 단년도가 아니라 단연도의 한미일 연합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고 하는 그 자체에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번 3국 안보실장 회의는 또 북중러 밀착에 대한 견제 메시지도 분명하게 표출했습니다. 미한일은 권위주의 독재국가인 북중러 밀착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가치 중심의 외교 전략에 공동 보조를 맞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한일을 중심으로 한 다자 안보 체계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북한발 안보 리스크를 억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 깔려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최근 정찰위성 발사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면서 최전방 소초 무장을 강화하는 등 안보 위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탄약 공급과 정찰위성 기술 이전 등 은밀한 거래를 통해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고 이는 지역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한일 안보실장들은 중국의 해상 도발이 이어지는 타이완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켜나가겠다고 천명함으로써 대중견제에 거듭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미중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통해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 당국 간 소통 채널 복원 합의 등 갈등 완화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전술적 휴전일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쿼드와 오커스 같은 소다자주의 안보협력체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미한일 삼각 안보협력체제를 다자체제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의도는 북한 문제도 있지만 이 인태 지역에서 양자 동맹, 소다다주의를 넘어서는 다자 안보협력체제에 관심이 있고 북한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명분을 부여해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미한일은 이와 함께 독재국가들의 자원의 무기화에 따른 경제 안보 위협에도 함께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3국 정상이 합의한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핵심 광물 분야 개발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급망 리스크도 증가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부원장은 미국이 한국, 일본과 경제안보 차원의 조치들을 구체화하면서 반중전선을 강화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면서 압박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기술 패권 그리고 반도체나 뭐 바이오나 광물 자원 그런 것들은 이제 중국을 견제를 하면서 반중국 전선들을 확대하는 그런 것들은 미국이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성목 센터장은 이번 3국 안보실장 회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이 동아시아를 포함한 인태 지역 안보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중국 시진핑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비판하면서 유엔이 이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인권이사국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 15명이 유엔에 서한을 보내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을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 한국계인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 의원과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 등이 주도해 작성한 이 초당적 서한은 볼커 터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 앞으로 보내졌습니다. 미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의 최근 탈북민 대규모 강제 송환과 노골적인 인권 경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서한을 작성한다며 우리는 이 같은 인권 위기를 중단하기 위해 중국에 즉각 압력을 가해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약 2천 명의 탈북민들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구금돼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들 중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로 북송 시 강간과 고문, 인신매매,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처형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한 유엔의 충분한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유엔, 특히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유엔 난민기구가 중국과 중국 공산당에 1951년 제정된 난민지위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한다며 유엔은 중국 공산당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점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은 중국 공산당이 난민을 무자비하게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과 관련해 어떤 인권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는 단지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말하는 대신에 탈북민에 대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범죄를 명시적으로 규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국제무대에서 계속 협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것을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으로 가장 많이 선출된 국가 중 하나로 2006년부터 2012년, 2014년부터 2016년, 2017년부터 2019년, 2021년부터 2023년에 걸쳐 이사국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10일 제78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 활동할 인권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서한 작성을 주한 스틸 의원은 8일 VOA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비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무고한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탈북민들이 고문과 강간, 강제 노동,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엔이 어떠한 인권 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압박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By sending these innocent people back to North Korea,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subjecting North Korean escapees to torture, rape, forced labor, and death. Now is the time for the United Nations to put pressure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스틸 의원은 또 우리는 중국이 이 같은 끔찍한 인권 침해를 끝낼 때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말 것을 유엔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틸 의원은 지난달 미국을 찾은 태영호 국회의원 등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의 공개 서한을 중국 정부에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지를 써서 제가 동참하는 그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편지를 일단 보내지만 중국의 그 만행은 글쎄요. 진짜 너무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8일 멤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처럼 미 의회에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 10월 중국이 탈북민 60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지자 바로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를 자행했다며 이전에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 성폭행 등 심지어 처형을 경험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규모 송환은 인도주의적 위기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이례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탈북민을 주제로 연극 행사를 주최한 공화당 소속 캐럴 밀러 하원 의원은 탈북민 처우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밀러 의원은 중국이 탈북민을 체포해 북송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북한인들이 그토록 어렵게 고국을 떠났고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협정에 서명했다면 그 합의를 따르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북한에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줄곧 탈북 여성 보호 등 탈북민 처우와 관련해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면서도 탈북민들은 불법 경로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라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영국의 프로축구 리그뿐 아니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 경기도 자국에 승인 없이 무단 방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백 회에 걸친 무단 방영에도 유독 한국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의 경기는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22일 북한 국영방송인 조선중앙TV는 프랑스의 리그 1에 소속된 축구팀 파리 생제르맹 PSG와 독일 분데스리가 소속의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녹화 중계했습니다. 이 경기는 유럽 최상위 축구리그에서 선발된 팀을 대상으로 열리는 유럽축구연맹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 화면 우측 상단에는 유럽축구선수권 보유자 연맹전이란 문구가, 좌측 상단의 점수판엔 두 팀의 북한식 이름 파리 SG와 바이에른 뮌헨이 띄워져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2월 14일 열린 이 경기를 이날을 포함해 총 3번 방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중계는 무단 방영입니다. 이 경기의 중계권을 갖고 있는 유럽축구연맹이 북한 내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OA가 2022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관련 사례를 집계한 결과 북한이 총 80회에 걸쳐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무단 방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무단 중계한 유럽 프로축구 경기는 더 있습니다. 같은 기간 북한은 프랑스의 리그 1 경기를 49회, 이탈리아 세리에 A와 독일의 분데스리가, 스페인 라리가 경기를 각각 41회, 31회, 28회씩 녹화 중계했습니다. 이는 모두 정식으로 계약을 맺지 않은 불법 중계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는 7일 BOA에 우리는 해외 시장에서 개별화된 전략을 통해 80개 이상의 국내외 파트너와 팬들에게 맞춤화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현재 중계권 제휴사에는 ESPN, 스카이, 노르딕 엔터테인먼트 그룹 등 선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와 무료로 제공되는 시청률이 높은 전국 TV방송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분데스리가를 방영하는 방송사 목록은 자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북한은 해당 국가 목록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분데스리가 웹사이트의 방영 국가 목록에서 북한을 선택하면 당신의 국가에는 분데스리가 경기를 중계할 수 있는 방송사가 없다는 문구가 뜹니다. 프랑스의 리그 1, 스페인의 라리가 역시 웹사이트를 통해 중계권을 보유한 나라를 지도에 표시하고 있는데 북한은 중계권 없음을 의미하는 검은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을 게시한 유럽축구연맹의 목록에서도 북한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은 7일 BOA에 한국의 경우 챔피언스 리그와 세리에 A는 스포티비가, 리그 1은 SBS와 쿠팡플레이, 분데스리가는 CJ E&M, 티빙, 라리가는 쿠팡플레이 등이 각각 중계권을 확보한 상태라면서, 하지만 북한은 이들 축구협회나 중계권 중개업체 등과 전혀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BOA는 북한이 지난 1년 반 동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경기를 129회 무단 방영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약 한 달 남짓한 기간 추가로 23회 더 방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나머지 5개 프로리그의 경기와 합칠 경우 북한의 무단 방영 횟수는 모두 381회로 늘어납니다. 400회에 가까운 경기를 무단으로 중계하면서도 유독 한국 국적의 선수가 뛰는 경기는 쏙 빼놓은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북한이 방영한 지난해 챔피언스 리그에는 한국인 손흥민 선수가 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과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 활약했던 이탈리아 세리에 A의 나폴리가 각각 16강과 8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6강전에 오른 16개 팀 중 12개 팀의 경기만을 중계했습니다. 이는 한국 선수가 뛰는 2개 팀과 더불어 이들의 상대 팀을 제외하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8강전 역시 김민재 선수의 당시 소속팀과 상대 팀 경기가 중계되지 않으면서 북한 조선중앙TV에 등장한 팀은 단 6개에 불과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시즌까지 스페인 라리가의 마요르카에서 활약하던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중계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영국 상원이 오는 14일 대정부 질의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북러 간 무기 거래 또 심각한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영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의회는 이에 앞서 관련 보고서를 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상원이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에 야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대정부 질의를 오는 14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 국무상을 지낸 휴고 스와이어 상원의원 주도로 추진되는 이 대정부 질의에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간 무기 거래,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대북 제재, 북한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한 영국 정부의 입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상원에는 동아시아를 담당하는 별도의 국무상이 없기 때문에 이날 대정부 질의에는 외무부 타리크 아흐마드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유엔 연방 담당 국무상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의회는 대정부 질의를 앞두고 7일 북한 글로벌 안보의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안보 태세와 무기 개발 프로그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인권 침해, 북한과 중국 관계, 불법적인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등과 관련한 영국 정부의 입장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지역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져온 북한의 이런 새로운 능력들은 이제 북한의 공격적인 군사태세가 글로벌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이 최근 몇 년간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의 발전으로 역내 위협에서 글로벌 위협으로 부상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실시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계속 시험하고 있으며 이런 시험들은 북한 미사일 전력의 신뢰성과 정밀도를 높이고 역내 미국과 한국 등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화학무기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고 사이버전 능력도 눈에 띄게 발전시켜 암호화폐 탈취 등 사이버 공격의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9년 북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미국과 한국 등의 대화 재개 시도를 무시하고 있으며 2022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이 절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유엔 안보리는 2006년부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 활동을 제재하는 여러 결의를 통과시켜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다자 제재 체제를 구축했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유럽연합, 영국 등도 별도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 제재는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암호화폐 탈취 등 사이버 범죄와 같은 새롭고 광범위한 제재 회피 수단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도 북한의 첨단 무기 기술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선 최근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과거에는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억압을 견뎌냈지만 현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는 정권의 지속적인 군사화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국내 및 해외 강제 노동 등을 통해 획득한 재원과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자원을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생산에 전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이 탈북민들을 대거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영국 정부가 중국 당국에 난민들이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 영향과 관련해선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량의 군수품 판매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라 현금이 부족한 북한 정권의 금고를 채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미사일과 기타 첨단 군사기술 제공을 포함해 러시아로부터 다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달 영국 정부가 한국과 처음으로 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공동으로 집행하는 국방협정을 포함하는 공동협정을 체결했다며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제재를 위반해 북한으로 물품 등이 밀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동 해상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티머시 조 사무국장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거론하며 이번 대정부 질의는 상원에서 그만큼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북한 이슈가 되게 이번에 한국 대통령님도 왔다고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되게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외투선에도 예? 마찬가지였고 계속 그만큼 위협의 존재가 높다는 겁니다.
조 사무국장은 불법적인 무기 생산을 위해 북한에서 더 심각한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강제 노동 등을 통해 생산된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쓰여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인권 탄압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올해 39살인 김 위원장이 왜 후계 작업을 서두르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공군기념일인 항공절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은 항공절을 맞아 김주애와 함께 평양외곽 중화군에 있는 북한의 공군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검정가죽 롱코트에 선글라스를 착용했으며 김주애도 선글라스를 쓰고 목 부분에 털이 달린 자주색 가죽 롱코트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김주애는 주로 어린아이 옷차림에 아버지 손을 잡고 다니는 사랑스런 딸이라는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옷차림은 달랐습니다. 김주애는 북한에서 최고위층만 입는 가죽 코트에 선글라스를 착용했으며 머리 모양도 한결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후계 작업을 염두에 두고 김주애의 옷차림과 호칭 그리고 의전을 격상시키기 위한 선전 활동을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안정책 국장은 말했습니다.
So now that we begin to see some media campaign that elevates her.
김주애는 지난해 11월 18일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평양 인근 순안 비행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을 쐈는데 김 위원장은 딸 김주애와 함께 발사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 수뇌부가 이날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2021년 ICBM 화성 15형을 쐈던 날을 기념해 11월 29일을 로켓 공업절로 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없애고 11월 18일을 새로 미사일 공업절로 정한 겁니다. 서울의 민간연구소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영종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김주애를 내세우기 위해 새로 기념일을 제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꼭 1년 전인 11월 18일 화성 ICBM을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쏘아 올렸을 때 김정은이 딸 김주애를 처음 대동하면서 모습을 공개했었는데요. 김주애의 등장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난 1년간 김주애의 옷차림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김주애에 대한 호칭도 달라졌습니다. 김주애가 처음 등장할 때 관영노동신문은 사랑하는 자제분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존귀하신 자제분에 이어 최근에는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김주애는 올해 10살입니다. 의전도 달라졌습니다. 김주애는 이제 아버지 손만 잡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열병식 주석단 특별석에서 김 위원장 바로 옆에 앉습니다. 또 지난 구구절 열병식 행사에서는 인민군 원수인 박정천 노동당 군정지도부장이 무릎을 꿇고 김주애에게 귓속말을 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평양에서 열린 북한 건군절 열병식에서는 노동당 최고위 간부들이 김주애를 모셨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주민 소개에 자리 잡았습니다.
김주혜는 지난해 11월부터 19차례 북한의 주요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 중 16번이 군사 분야 행사였습니다. 김주혜는 또 지난 2월 발매된 북한의 ICBM 발사 기념 우표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표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김주혜와 관련해 가장 큰 의문은 북한 수뇌부가 왜 후계 작업을 서두르느냐 하는 겁니다. 김일성 주석의 경우 아들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은 1974년 2월이었습니다. 당시 평양에서 열린 당중앙위원회 5기 8차 전원회의에서 아들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이때 김 주석은 62살이었고 김정일은 32살이었습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은 그가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회복된 다음이었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66살, 김정은은 2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9살밖에 안 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10살인 딸 김주혜를 후계자로 띄우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 이상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북한의 최대 명절이자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국과 미국 언론은 김정은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습니다. 그 후 김정은 위원장은 잠적 20일 만인 5월 1일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도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계속됐습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지방 방문이 크게 줄었으며 공식 석상에 구멍이 뚫린 샌들을 신고 나타났으며 올 6월 열린 8차 당 전원회의에서는 최초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지난해 4월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고 김 위원장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11월 18일 딸 김주혜를 데리고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겁니다. 이는 고혈압, 당뇨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이 뇌졸중처럼 돌발적인 건강 이상에 대비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말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쓰러진 걸 보고 가족력이 있으니까 김정은도 좀 불안하겠죠.
또 다른 설명은 권력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후계자를 일찍 내세운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이 이루어졌지만 두 차례 권력 승계 과정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일의 경우 20년 이상 권력 승계를 준비해 권력 기반이 탄탄했던 반면 김정은은 후계자 내정 이후 불과 2년 만에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김정은은 군부와 노동당 등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채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7월 군부 실세인 리용호 총참모장을 숙청한 데 이어 이듬해 12월에는 매부 장성택을 처용하는 등 일종의 궁정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공고화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김주혜를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후계 작업을 일찍 시작해 자신의 전초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은 20년간 후계 작업 끝에 권력을 잡았지만 자신은 준비 없이 급히 권력을 잡는 바람에 많은 혼란을 겪었다는 겁니다.
Compared to that of his father, who prepared for succession for 20 years before he actually became the leader. And so that may have motivated.
전문가들은 김주혜를 후계자로 내정했다는 것과 김주혜가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말합니다. 김 위원장이 딸에게 권력을 승계하려면 4대 세습을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1차로 평양의 당정군 엘리트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북한은 가부장 문화가 뿌리 깊은 데다 지금처럼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10살 여자아이를 후계자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김주혜가 북한의 차기 지도자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Probably very unlikely she will actually become the queen of Korea.
김주혜가 실제 권력을 승계하게 될지 여부와는 별개로 2023년은 북한에서 후계 작업이 시작된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으로 적지 않은 양의 비나 눈이 내립니다. 강원도 장전과 원산, 함남, 심포는 밤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 비의 양은 10에서 80mm 정도, 곳에 따라 눈은 10에서 30mm, 함남 지역은 50m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 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대부분 지역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양덕은 종일 흐리고요. 신이 주는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1도, 낮 최고 5도. 신이 주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1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오후에 맑아집니다. 용해는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는 영상 2도, 낮 최고 9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영상 1도, 낮 최고 6도입니다. 자강도 흐리고 비나 눈 내리다가 그칩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는 영하 15도, 낮 최고 영하 3도, 강계는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하 2도입니다. 강원도 종일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평강만 오후에 그칩니다. 장전에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5도, 평강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4도입니다. 함경남북도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심포는 밤까지 이어집니다. 한북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5도, 청진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1도입니다. 양강도 흐리고 비나 눈 내리다가 오후에 그칩니다. 해산의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2도, 삼재는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최고 영하 4도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4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먼바다도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다가 오후에는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 2.5m로 역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올해 세계 부자 1위는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CEO가 차지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10일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올해 세계 부자 1위부터 500위까지 순위에서 2,260억 달러의 자산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머스크 CEO는 앞서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세계 10대 부자 목록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지난해 1위였던 국제 명품 기업 루이비통 모 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차지했다고 통신이 밝혔습니다. 3위에는 미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4위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90억 2억 3천만 달러로 239위를 기록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가 최근 무력 충돌을 벌여온 소수민족 반군연합 측과 회담했다고 미얀마 국영매체가 11일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국영 RTTV 방송은 이날 쪼민툰 미얀마 군정 대변인을 인용해 중국 정부의 주선으로 군정 측과 아라칸군, 타항민족해방군, 미얀마 민족민주주의동맹군 연합대표가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회동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현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동이 핀란드에서 열렸다고 전했으며 조 대변인은 이달 말 관련 회의가 다시 한번 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군 연합 측은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동은 중국과 접경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군 연합과 10월부터 전투를 이어온 미얀마 군정이 반군 측에 대화를 제안하면서 이뤄졌습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얀마 북부 분쟁 당사자들이 평화회담을 열고 긍정적 결과를 얻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유엔이 서아프리카 국가 말리에서 10년간의 평화 유지 활동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파투마타 카바 유엔 말리 다각적 통합 안정화 임무 마이너스 MA 대변인은 11일 이같이 전하면서 말리 수도 바마코 소재 마이너스 MA 건물에 유엔기가 이날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기 하강은 마이너스 MA의 활동의 공식 종료를 뜻한다고 카바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엘가시모인 말리 주재 유엔 특사는 지난 8월 12,947명의 유엔 평화유지 인력 등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12개 캠프 등이 말리 군정에 이양될 것이며 1,786명의 민간인 직원들이 12월 31일까지 고용 해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비 이전 등 절차는 내년 1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EFP통신이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말리 군정은 그동안 마이너스 MA의 철수를 줄곧 요구해왔습니다. 마이너스 MA는 지난 10년간 말리에 15,000명 규모의 군과 경찰 병력을 두고 치안 유지 임무 등을 수행했으며 이 기간 약 180명이 적대 행위로 인해 숨졌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필리핀령 서필리핀에서 두 나라 선박들이 이틀 연속 충돌했습니다. 중국 선박들은 지난 9일 남중국해 내 스카보로 암초에 이어 10일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서 필리핀 선박들의 물대포를 쏘아 쫓아냈다고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중국 측이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주둔한 필리핀 군인들에 대한 재보급 임무를 방해함으로써 필리핀의 합법적인 해상작전과 필리핀 선박의 공해상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선박들의 이 같은 잇단 행위는 공해상에서 필리핀의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영내 안정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필리핀 해안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으며 필리핀은 1999년 이곳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탱크 상륙용으로 사용했던 시에라 마드레 함을 정박시킨 뒤 소수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전투기지로 활용해왔습니다.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조직 헤즈볼라가 유엔 시설 인근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했다고 이스라엘군이 10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위성사진 한 장을 공개하면서 레바논 남부의 유엔 시설에서 20m 이내에 있는 지점 세 곳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해 여러 발의 로켓이 발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지역에서 최근 며칠 새 이 같은 공격이 계속됐다며 헤즈볼라가 유엔 직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1701호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